제9장 주의 이름 안에서 모임. 지난 몇 장에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이며 나눌 수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교회의 하나됨의 관점에 대하여 해석을 더할 필요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말할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들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로 바뀝니까? 우리가 만약 자세하게 이 일을 살펴본다면 교회를 나누는 근거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지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역사 혹은 교리나 선교회와의 관계 혹은 어떤 사람을 따라 심지어 특별한 메시지나 사역과 같은 어떤 사물들에 근거하여 나뉠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각지 교회들의 명칭은 일률적으로 모두 각지 도시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모두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방이 중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 등과 같은 이러한 문구만이 하나님께서 지상에 흩어놓으신 교회를 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성경에서 예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이끌어 다른 한 가지 일, 곧 교회라는 단어가 지방의 면과 우주의 면에 동시에 사용되는 것임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를 읽었으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내 집에 있는 교회도 읽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 없이 지방에 있는 교회는 곧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 지방에서 나타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는 곧 전혀 새로운 한 가지 일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포함하는 몸은 이제 어느 지방에서 지방적인 나타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혹은 라오디게아에서 로마 혹은 루스드라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은 부르심을 받아 세속적인 배경에 대항하여 기능을 발휘하며 한 몸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다른 원칙으로 그들을 나눈다면 다만 그들의 생명과 간증을 해칠 뿐입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위해 비교적 제한된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확정적으로 말하거니와 이것 외에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교회 안에는 어떤 당을 짓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따른다고 공인하며 당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의 책망은 예전과 똑같이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로마서의 마지막 한 단락은 교회 생활의 일을 다루는데 사도의 토론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과 가치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사람들과의 교통의 단순한 기초를 말하는데 곧 그들은 주님께 속했고 우리 역시 그러하며 이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믿는 이의 연결은 서로 함께 한 교파에 속했거나 동일한 선교회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똑같이 어떤 전도인이나 그의 메시지를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상대방과 동일하게 견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서로에게 어떤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와 믿는 이의 연합은 다만 그들이 주님께 속했고 우리도 동일한 주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종파와 기독교의 잘못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효과적으로 지방에 나타나기 위해 참된 교통의 기초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기초는 바로 지체들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이며 또한 머리이신 그분에 대한 그들의 자원하는 순복입니다. 나는 또한 소위 지방주의를 주장하여 일종의 새 종파를 만드는 사람들, 곧 엄격하게 지방으로 교회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아주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한 일이 내일에 가서는 다만 일종의 방법으로 변해 주님께 속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헐어버리시기를 요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그 영께 자유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것이며 우리 또한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보고 또한 이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교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지 기타 단체나 종교 조직의 머리가 아니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 포함되어야만 우리 여러 지체들에 대해 머리가 약속하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우리는 이제 새 노선, 곧 인도, 가르침,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중의 공급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계시하며 몸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성한 목적이라는 더 큰 안목 가운데 두어 이 뜻이 어떻게 나의 지체됨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매우 애석하게도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독재를 대항함으로 인해 이 세 번째 신성한 은사를 완전히 버리는 데까지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오는 진리를 왜곡한 데서 야기됩니다. 여기서 진리란 몸이 하나이며 몸의 교통은 항상 내가 영적인 빛을 얻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을 소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의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는 개인의 면이 있고 교회의 면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주신 빛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빛도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 역시 이렇지 아니합니까? 비록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집회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얻지 못했던 빛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신성한 빛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천연적인 빛이 있을 수 있지만 성소 안에는 천연적이거나 인공적인 빛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인도의 일에 있어서 교통을 받아들이는 이 원칙은 바울의 생명과 사역의 기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원칙을 보는데 그와 몇 형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은 그들에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영의 기름 부음은 믿는 이 개개인이 인도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사울이 이전에 적어도 두 번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개별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 인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는 형제들이 보내니라고 말하지만 그는 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와 성령이 함께 행동하는 것이며 그 영께서 발기하신 것은 이 한 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15장 끝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하려 할 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지만 바나바가 구브로로 간 것에 대해 성경에는 교회가 그를 보냈다는 유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마치 그 개인의 행동인 듯한데 이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더 이상 그의 일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지 않아 드로아에서 한 이상이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묘사한 후에 이어서 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고 말합니다. 주님은 종종 이상을 개인에게 주시지만 행동은 결코 단독적인 개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데 기인합니다. 이 단락의 기록 안에서 우리는 또 성령께서 거기에서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곧 몸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상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면 언제나 진리의 영이 그것을 간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에게 형제의 책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십니다. 만약 형제가 와서 내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잘못을 보기 위해 온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즉시 하나의 사상이 나타나는데 죄인은 다른 죄인을 징계할 지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사람을 바로잡는 직분의 분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처리받는 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가령 지금 당신이 당신에게 득죄한 사람들을 다루도록 보내어졌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에게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이 화를 낸다면 그는 당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곧 그를 당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는 당신을 볼 때마다 그가 어떻게 당신에게 잘못을 했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당신 역시 그를 볼 때마다 당신이 어떻게 관대하게 그를 용서했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형제이며 그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반드시 형제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치 그가 다른 사람에게 득죄한 것이지 당신에게 득죄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제3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결코 승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형제를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일 전체의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만약 당신의 형제가 당신 말을 듣지 않아 당신이 하는 수 없이 두세 명의 형제를 청해 함께 그를 다시 찾아간다 해도 당신의 태도는 여전히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힘을 다해 형제를 얻으려는 것이지 그를 참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 앞에 데리고 가서 해결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 목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형제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장한 사람도 내가 당신보다 높고 당신보다 강하다는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진부하게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마태복음 18장의 그 단락 다음에는 함께한 지체들의 권위를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 감독의 독재가 아니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판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일어나 교회를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를 징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온 교회가 관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작은 일로 간주하여 경솔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엄중한 일로 삼아 그 심각성이 법정의 소송과 같다면 그건 역시 가증한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이에게 아픔과 눈물이 없는 징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이 교회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죄를 어떤 한 사람의 믿는 이에게 돌리지 않고 교회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온 몸의 죄이며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할 자는 다만 한 지체만이 아니라 온몸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보아야 하며 동시에 죄의 사실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죄의 잠재력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먼저 내 안에 형제에게 범한 죄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형제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어쩌면 동일한 행위가 없을 수 있지만 그 행위를 범하게 하는 죄의 본성은 있습니다. 징계는 언제나 보충적인 수단이며 그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마지막은 역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그분의 모든 심판은 다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분의 어떤 자녀를 심판할 때 그것이 온 교회가 한 것이든지 개별적인 지체가 한 것이든지 모두 긍휼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은 반드시 징계를 시행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우리 안의 태도는 오히려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즉시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덧붙이셨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릇되게 이 말을 적용했고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를 반대함으로 인해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손실 역시 대단히 큽니다. 무릇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은 경솔하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소수의 단순한 시골 믿는 이들이 한 집에서 모인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또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취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들 편에 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한. 우리는 이미 교회 가운데의 인도와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의 기도를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미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음을 말했는데 그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인 수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가 다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에 대한 약속으로서 기도를 대단히 중요시할 뿐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의 비단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첫 번째를 포함할 뿐 아니라 첫 번째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곧 마태복음 18장이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약속은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동심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원문에 따르면 그들은 모인 것이지 다만 집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까닭은 여기의 뜻은 그들이 스스로 모인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이 그 영에 이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그분의 이름 안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럴 때 나도 그들 중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빛빛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사실임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압니다. 이 임재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기도로서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일 금세가 중요하다면 내세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권위와 능력은 모두 내세의 권능의 미리 맛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지금은 숨겨졌지만 그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는 이른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제외하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지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의 왕국이 스스로 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분의 사역의 성취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의 시범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였다가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이며 그런 연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단지 기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피조된 의지와 피조되지 않은 의지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그 악한 자의 배역의 의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나 세 방면, 즉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것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누구를 대항하며 기도하는 것에 세 방면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기도로 대적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그 배역의 의지를 처리하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안 안에 두셨음을 분명하게 말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당하시고 사마리아의 한 촌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절당하셨으며 또한 나사렛에서 권능을 많이 행할 수 없었음을 봅니다. 그분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밀은 오직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가시떨기에 뿌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신약의 뒤에 오는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되는데 물론 이것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물은 사람의 관도랑을 의지합니다. 그 영의 기름은 계속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흐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전능자가 사람의 제안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영세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엘샤다이로서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어떤 일도 그분께 제한을 드릴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분을 구류하고 저지하며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교통하는 한 무리를 찾고 계시며 그들이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분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에 이어서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의지가 단 마음으로 그분의 목적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차라리 그 목적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원칙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지만 시간 안에서 그분은 결코 그분이 만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며 차라리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한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용하거나 저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러한 제한 안에 두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장래 영세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표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오는 세대 가운데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전능하심은 실제적으로 영원 과거 안에서보다 더 큰데 이는 그때는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전히 순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은 영원히 제한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단독적이고 피조된 의지는 장래 완전히 하나님을 위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시는 이유가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영의 능력을 통해서 몸이 형성되었는데 이 몸의 지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제한은 그들 안에서 곧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얻어야 할 것은 영적인 세계의 사악한 상태를 대적하고 뒤집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말하건대 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넣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말해내는 이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사람의 갈망 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려고 정한 것이어야 하고 사람은 이 갈망을 말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 를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철로를 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마치 동력이 막강한 기관차와 같이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철로가 없다면 기차가 우리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기도를 중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중단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능력을 필요한 곳으로 끌어오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읽고 기도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교회의 분량은 곧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예전에 그분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계시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 그분은 또한 세계 각지 교회가 소재하는 곳에서 계시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행동을 뛰어넘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교회만이 장래의 족속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며 교회가 땅에서 풀고 묶은 것을 하늘에서도 풀고 묶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교회의 기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도 그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에 관한 것을 모두 교회를 통해 이루십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일에서 따를 수 없다면 그분은 그 일에서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게 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그분이 하기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시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많은 일들을 묻고 푸시지만 땅에서의 행동은 반드시 하늘에서의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교회가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하늘은 땅의 분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능력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분량을 뛰어넘고 하늘에서 풀고 묶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땅에서 구한 것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죄에서 해방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통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작고 작은 일을 돌아보지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서의 더 큰 행동을 풀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필요를 위한 기도는 모두 반드시 왕국을 위한 기도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출구여야 하며 하늘에 속한 능력이 해방되는 통로여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많은 일이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출구를 아직 찾지 못하셨기 때문이며 교회가 아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출구를 얻으십니까? 그분은 어떻게 그분의 교회가 그분 편에 서 있게 하십니까? 오직 우리 각 사람이 오늘의 엄숙한 상황에서 다음의 요점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출구가 되는 이 사역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섬기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 집회 가운데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광경입니다. 다른 지방을 말할 것 없이 만일 이곳 상해에 있는 교회가 이 기도의 사역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릇은 없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곧 임할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소유와 어떠함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의 권세를 없애고 다른 시대를 가져오도록 각지에서 기도에 힘쓰는 소수의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의 인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깊이 있고 강하고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의 세간을 늑탈함.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한 폭의 기도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 단독적인 기도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를 포함합니다.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동심합의하면 하늘에서는 만의 대적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백성은 극히 위급한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들의 진실된 가치를 취하였고 이런 말씀들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온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과적으로 헤롯의 모든 권세가 이 기도에 대한 하늘에서의 응답 앞에 무산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왕국이 이미 헤롯의 영토를 침입했기 때문에 감옥의 대문 역시 자동적으로 열렸습니다. 또 다른 왕국이 이미 그의 영토를 침입했습니다. 나는 현대사의 예증을 사용하여 이 말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1세기 전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에게 비합리적인 통상조약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여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통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곧 치외법권입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얼마의 중국 영토는 열강에게 분할되었고 그들의 국민 중 어떤 사람이 중국의 법률을 어겨도 중국 정부의 제재를 면할 수 있으며 다만 그들의 본국의 법률에 따라서 그 나라 영사나 정부 관원에게 재판을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압적인 통상이며 오늘날 모든 이들은 이것이 불공평한 것임을 공인합니다. 만약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를 인용하여 사실은 이것과 상당히 다르고 또한 조금도 불공평이 없는 상황, 곧 하늘에 속한 은혜의 법칙이 이 땅을 침입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이 적용은 양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에게는 다른 한 임금에게 충성하고 다른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실외법권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이 세상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된 것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인자가 이미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통치권을 빼앗았는데 교회의 사명은 곧 그들의 수중에서 이 권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탈취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의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집을 점거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법관에게 가서 그 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그를 제재할 판결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당신은 법정의 명령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떠나지 않는다면 다행인 셈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이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령전서는 이미 이 세상의 불법 탈취자가 반드시 쫓겨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사탄이 보기에 천국의 법률이 외국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골고다는 이미 그분의 왕국의 초월적인 지위를 건립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의 모든 합법적인 지위를 뒤엎으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임무는 천국의 율법이 이 땅에서 실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서의 비유 중에 그 과부가 하나님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원수를 쫓는 판결을 얻은 후에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원하십니다. 특정한 환경 아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사악한 권세에게 점령된 영적인 토지를 발로 밟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다만 얼마의 단순한 믿는 이들 혹은 단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을지라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서 그 강한 자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일깨워서 그가 묶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이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성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총명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은 지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는 대단히 난폭하고 흉악했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후에 그녀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기를 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비교적 노련한 믿는 이의 도움과 건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주저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께 앙망하고 있을 때 홀연히 어떤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악한 영에게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악한 영은 즉시 그 여인을 통해서 괴상한 소리로 아 그렇다. 나는 예수를 안다. 나는 일생 동안 그를 숭배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일어나 방 건너편에 있는 정원의 한 우상을 그들에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 귀신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직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너 같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고 후에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느냐? 그러나 그분은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사로잡으셨다. 지금은 높이 들리우사 모든 주관하는 자와 능력 있는 자들 위에 오르셨다.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선포하셨다. 너는 아직 기억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이름으로 네가 나오기를 명한다. 그 귀신은 곧 굴복했습니다. 후에 나는 그들에게 어디에서 이 빛을 얻었는가를 물었지만 그들은 말해내지 못하고 다만 대적의 괴계를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우셨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확실히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이 일은 어떠한 사람이 해야 합니까? 답안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귀신은 그리스도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 교활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공급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덮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갑옷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화살은 그분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교회의 책임이지 개인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에베소서 6장을 개인에게 적용하지만 개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개인에게는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다른 부분의 빛으로 볼 때 나는 전신갑주가 몸을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약 단독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시도한다면 대적의 회방을 일으킬 것입니다. 대적은 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몸을 무서워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전신갑주의 보호가 없다면 고립될 것입니다. 이 갑주의 덮음 아래서는 그가 우리를 만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싸움의 범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난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그 일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영웅을 사용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몸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 몇 장을 끝맺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외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부르심을 인해 우리는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역이 다만 단순하게 전적으로 복음만을 위한가 아니면 더욱 큰 일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뜻, 특히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뜻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인도해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 머무르는 데만 만족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 큰 목적 안으로 데려가는 데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매우 큰 도전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만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이와 같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초보적인 사역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 그의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집에는 산 돌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침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고 의심할 것 없이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4천명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이 3-4천명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을 본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개별적이고 단독적인 단위로 그물 가운데의 물고기나 전도 집회의 참석 명부의 숫자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먼저 이 이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이 이상에 붙잡히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겠는데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그들이 범사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에 포함된 것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압니다. 이런 일들을 직면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관념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사상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일들 또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머리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많은 생각들이 조정되어야 하며 사람에게 속한 많은 권위가 유일한 머리에게 양보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도 아끼지 않고 전진하여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뜻에 들어가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설득과 간구는 모두 무용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이 뜻을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의 당위성만을 본다면 자신이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가를 자주 일깨워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또 아주 쉽게 요동하고 후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 사람을 본다면 하늘에 속한 실제가 우리에게 열리고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이유를 대며 이것은 아마 어떤 지역에서는 실행할 만하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는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성경으로부터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만 비교적 간단한 일로 만족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복된 사역을 낮게 평가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바울을 따라 몸의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 몸은 곧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장막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분에게 속한 백성 가운데서 거처를 얻으시도록 하고 그분의 풍성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지혜, 즉 생명과 능력을 담고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충만은 개인이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영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 영에 속한 권세에게 보여집니다. 온 성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사악한 날들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비유는 모두가 개인이 아닌 오직 교회만이 그분의 충만을 나타내는 그릇임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으로서 함께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유리컵 하나가 깨졌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깨진 조각에 약간의 물을 담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유리컵에 담긴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보잘것없이 미약합니다. 영적인 일 역시 이러합니다. 개인이 받는 것은 단지 평면적이지만 교회가 받는 것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만명의 그리스도인과 몸에 있는 일만 지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직 계시가 온 교회에 임할 때만이 그 계시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머리가 기다리시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많지만 몸은 새는 그릇이어서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신앙의 많은 점에서 성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지 개인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몸의 분량으로 말한다면 1인치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그릇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은 교리를 믿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심지어 여러 사람들과의 교통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동일한 몸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기 원합니다.